성찬식, 성만찬식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마침 또 성찬식이 있는 날이니까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성찬식을 행하셨는지, 물론 이제 유월절에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죠. 지금까지 유월절은 1년 된 어린 양, 수든 양을 잡아서 흠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고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날을 기념하게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재앙으로 유월절을 주셨고, 이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왜냐하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로 언약, 결혼식을 하는 언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그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개념을 좀 새롭게 바꿔주신 것이죠. 만찬으로 바꾸셨어요.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성찬식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의식을 성찬식으로 십자가 죽기 전에 행하신 그 만찬을 통해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치 유대인 가정에 보면 가장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식사의 의미가 뭔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으라, 이 잔은 내 몸이니라. 그냥 잔이 아니다. 이건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 그냥 떡이 아니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4절에 오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포도주가 아니다. 이건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 쭉 지켜왔던 유월절은 이 성찬식을 위한 이 그림자, 예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 성막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나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더 이상 하늘 천국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해와 달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지금도 통곡하며 울고, 그것 때문에 또 팔레스틴과 싸우고 아랍인들과 무슬림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전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성전의 의미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곳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혁적인 입장에서는 맞죠. 물론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전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엄밀히 말해서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배당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하신 주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 성전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성도들이 피 땀 흘려 지은 건물이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실패한 어떤 혁명가의 무모한 죽음도 아니고 동고 동역한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런 억울한 죽음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언약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물론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하고 예언된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결혼식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렇게 아내가 되고 그런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바람을 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고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기는데 자,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성찬식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 이제 물론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유월절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질 뿐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주님의 이 만찬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마셔라 이것이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뭘 통해서 이루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 만찬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행한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요 유월절 의식 대신에 바로 이 만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허망한 죽음도 아니고 무모한 죽음도 아니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고 또 새 이 그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그 만찬에서 아까 말했던 유대인 가장이 식사 자리에서 이 식사의 의미 또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의 절기 지키지 않죠. 그 중요하게 여겼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유월절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교에서는 그래서 막 난립니다. 아니 구약이 그렇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겼던 유월절을 안 지킨다고 막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몰라서 그런 거죠. 유월절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의 개념이 바로 만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먹는 말씀, 경험하는 말씀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은 보는 말씀,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찬식은 먹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죠. 함께하는 그런 연합의 원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가리키고 소망을 주시는데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잔치가 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마시는 날 하늘 잔치가 있다라는 이 소망을 또 주셨어요.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 앞에 27절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스가랴 그 7장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그런데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살아난다. 부활의 일어남을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여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의 의미죠. 만약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는 거고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왜 갈릴리입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이자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가 갈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자 갈릴리로 와버렸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부인을 세 번 사랑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로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침 조반을 지어서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게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록 흩어지고 절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부활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언 먼저 말씀하시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스가랴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27절에 그랬잖아요. 2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지만 아니다. 다 넘어질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이 충격 그리고 절망 이런 것을 내다보고 대비해 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에 대한 예언에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까 28절 말씀하셨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지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넘어진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 삶의 엔진이라는 거죠. 엔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번지르해도 엔진이 낡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엔진이 죽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엔진이 살아있으면 겉모양은 조금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엔진이 튼튼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 내 삶의 엔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엔진 예수 그리스도로 장착하고 무장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도 다시 한번 이 엔진을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와 우려에도 베드로는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할 때 육신으로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비록 피곤할지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엔진을 장착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3대 동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계신다면 우리가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이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